오늘은 우리 교회 회중축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하이라이트 된 단어들이 익숙할 것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는 아론의 축복입니다. 혹은 제사장 축복입니다. 아론의 축복을 넘어서 신약 크리스찬의 축복으로 발전하는 성경신학적 축복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아론의 축복이 모자라다든지 급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아론의 축복 속에 그 DNA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축복으로 남아있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 사용된 축복의 말씀 중 하나이지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회중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외웁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각 가정마다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린다든지 잠자리 들기 전에 예배를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결혼식 같은 데 가보면 신랑 신부가 서로 축복하는데 주례가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한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4절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단어 3개밖에 없어요. 25절은 단어가 몇 개가 되는가 하면 5개예요.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단어 7개입니다. 3, 5, 7 단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쌈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은혜를 거쳐서 평화로 상승하는 어떤 시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3000년이 지나도록 그 빛을 잃지 않는 아주 작은 축복 기도입니다. 본문을 해설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 한두 개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첫째, 왜 제사장이 축복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간단하지요. 제사장 그룹은 백성 가운데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지요. 저들의 삶을 하나님을 모시는 일로 보내지 않습니까? 제사장 일 자체가 거룩했습니다. 저들이 사는 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의 가디언 혹은 수호자라고도 그러죠.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거룩한 의식을 위한 명백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땅을 차지할 수도 없었죠. 그들에게 유일한 수입은 백성들이 바치는 헌물입니다. 헌금입니다. 온전히 백성들로부터 받아야 할 그 정당한 보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번영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야 제사장도 또한 번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27절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누구십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역할 분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아론과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실제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전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제사장은 혹은 백성의 사랑을 받지 않는 제사장은 축복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축복은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밋밋한 축복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축복을 하라는 것인데 축복하라는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가 제사장입니다. 아론입니다. 하나님은 에이전트를 보내는 자로서 실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분을 왜 하는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은 단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것은 축복할 때 사심이 없고 헌신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제사장이 사랑 없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솔루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서 19장을 보십시다.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거룩한 그룹이라는 사실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제사장들의 속성인 거룩의 윤리는 사랑의 윤리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 혹은 사람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와 또 하나님 천지 창조의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서로 축복함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내 돈을 소중히 여기고 명예를 보존하기를 원하듯 이웃을 칭찬하고 이웃의 돈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선한 것을 구한다는 증거이고 이웃의 선함을 구하는 것이 이웃 사랑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은 인간 제사장이 하지만 축복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제사장인가? 더 정확하게는 왜 인간 제사장인가? 신약적으로 확장하면 왜 크리스찬인가? 우리 교회에 적응하면 왜 회중이 축복하는가?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낯선 사람에게 축복하기 전에 먼저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축복이 세상에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 축복하노라 하는 것보다 앞서서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몸소 축복하시지 않고 인간인 우리를 시켜서 회중 축복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복지를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스스로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중축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웰빙을 구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축복의 어떤 표시로서 자손을 많이 낳고 영토를 넓히고 부유한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축복들이 성경신학적으로 즉 신약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자손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씨 또는 자손들의 약속은 신약에서 놀라운 수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자신은 약속된 씨앗의 성취입니다. 또 바울이 설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무할례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그 자손이 되게 했습니다. 인종적으로 유대인들은 제외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란 바로 교회입니다.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죠.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보나 계보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손과 더불어 땅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받은 작은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온 땅 세상을 포용하도록 확장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약속은 가나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그 패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예언의 성취는 항상 그것이 원래 주어진 범주를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확장은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온전히 이해하여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울은 비영토적 종말론적이라고 하더군요. 이것은 유대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변혁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따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에 있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는 말씀에 대한 확장입니다. 구약의 시편은 그 땅 하에레츠를 물려받았지만 예수님은 영토가 아닌 온유한 자가 받을 궁극적인 복으로 그 땅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땅은 상속의 언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상속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하늘이죠. 땅에서 하늘로 옮깁니다. 사도들은 하늘의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변화는 또한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음, 땅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의 개념이 신약에서 확장되듯이 아론의 축복 역시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심, 이런 축복의 DNA는 속칭 번영신학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 팔복의 언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배부를 것이다.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언어들은 번영신학 언어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이고 그 시제는 전적으로 미래입니다. 마태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확장된 축복을 말씀하셨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부유한 자에게 확장된 화를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는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 어쨌든 세상의 부유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전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었던 축복의 패키지, 땅과 자손의 축복은 신약에 들어서서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서 교회로 변화시켜 하늘의 축복이 있는 heavenly land, 하늘의 땅에 속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영적 축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고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또한 축복에 관한 약속 성취의 열쇠이십니다. 이 종말론적 축복의 분배는 또한 신약이 어떻게 고통을 통해 축복의 주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팔복은 욕설과 박해받는 자들에 대한 약속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베드로는 박해를 통해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박해를 통한 축복, 고난 후의 축복,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주제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용서의 축복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복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축복은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된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혹은 구약의 축복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종말론적인 형태로 바뀌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나라, 더 큰 땅,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이 땅의 번영 신학에 대한 자리는 없습니다. 세길교회 회중 축도 속에 담겨 있는 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심의 그 축복은 아론의 축복 자체로 머물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안으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종말론적인 지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